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잠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보면 너는 너의 아들을 훈계하라.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죽게 하는 것에 너의 마음을 들어 올리지 마라.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흠정역에서는 이 구절을 소망이 있을 동안에 내 아들을 징계하되 그가 운다고 내 혼이 회초리를 아끼지 말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은 자녀의 훈계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지혜롭게 인도하는 일에 훈계와 책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절대로 책망과 훈계, 체벌 같은 것은 하지 말라는 식의 현대의 교육 방식은 매우 비성경적인, 인본주의적인 교육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녀들에게 책망과 훈계를, 합당한 책망과 훈계를 하지 않는 것은 부모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올바른 교육의 방법이 아니라 자녀의 영혼을 망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체벌과 훈계의 불필요성을 이 시대의 교육은 주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과 훈계 그리고 필요하다면 체벌을 가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죠. 성경에서 벗어난 책망과 훈계는 자칫 자녀들을 향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책망과 훈계의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그 바탕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훈계와 책망이어야 한다. 지혜로운 훈계여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을 보십시오.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즉 개선의 희망을 가지고 잘못을 보게 될 때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갈 것이다 라는 부모로서의 기대를 가지고 그의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해서 부모로서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원죄 아래 태어난 인간은 어릴 때부터 그 죄성이 발현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믿음의 부모님들은 이것을 징계하고 책망하고 교정해 나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부모님들이 이 진리를 따라 성실하게 자녀 교육을 시행하지 않을 때 그 자녀는 절대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징계를 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돌이키고 또 돌이켰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죄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아니라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어떤 인간도 그 구원의 은총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자녀들을 성실하게 징계하고 훈계하고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징계할 때 부모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를 죽일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성경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라고 번역된 부분에서 두지 두다라는 여기에 해당되는 원문의 의미는 들어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들어올리지 말라 이런 말은 마음에 자식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마음을 들어올려서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징계하고 체벌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즉 자녀에게 징계와 체벌을 가하되 분노와 미움의 감정으로 자녀를 그렇게 책망하고 징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감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징계할 때 보십시오. 목소리가 커집니다. 일단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폭언이 나오고 심지어 체벌이 아니라 폭력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고 적절한 매가 아니라 주먹으로 아이를 때린다든지 손바닥으로 뺨을 친다든지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아이에게 분노를 폭발합니다. 지금 그 부모님은 하나님과 그 자녀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느끼기에 이것은 체벌과 훈계가 아니라 나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구나. 아버지가 어머니가 지금 나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계시는구나. 아, 내가 매를 맞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오늘. 자녀가 이렇게 느낀다면 이미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 점점 진리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고 책망하고 체벌을 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그래서 부모가 잡혀가는 아동폭력의 죄 몫으로 잡혀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녀를 사랑함으로 체벌하고 징계하시고 엄히 훈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자녀에게 상처가 되고 폭력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한두 세대 전만 해도 폭력적인 부모님들 가운데는 자기 자식들을 가죽 벨트로 이렇게 자식을 때리고 재떨이를 그냥 집어던지고 쇠파이프나 강목 같은 것으로 자녀들을 때린 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주먹으로 무차별적으로 자녀를 구타했던 이런 일들이 예사였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SFC 간사를 10년을 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상담한 아이들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님께 당한 이 학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왜 장성한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고 전화조차도 잘하지 않는지를 그들의 잘못이라고만 지적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이 시집 장가가서 도대체 집에 오지도 않고 전화도 하지 않나? 부모가 행한 대로 그대로 자녀들에게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부모에게 받은 그 상처들을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로 자녀를 훈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이 자녀에 대한 미움이 일어나게 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말 안 듣고 속 썩이니까. 그러면 차라리 훈계와 책망의 시간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끌어오를 때 자녀를 앞에 세워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매를 드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다시 이성적으로 올바로 자녀를 훈계할 수 있을 때 올바른 방법으로 감정으로 자녀를 책망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제되지 않은 감정으로 자녀를 책망하게 되면 그때 들은 폭언이나 폭력, 그 부모님의 분노한 표정과 일그러진 얼굴이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여기 가슴 속에 멍으로 남는 거예요. 응? 내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했었다. 자녀는 잘못한 것만큼만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부모님들이 가장 잘못하시는 일들 가운데는 자녀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아닌 다른 일로 인해서 지금 화가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입니다. 자신에게 쌓여있는 이 감정의 앙금을 잘못한 자녀에게 다 퍼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때때로 부모님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과도하게 책망을 받거나 체벌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이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성경이 금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부가 싸움을 하고 나서, 부부 싸움하고 나서 그 화풀이로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애꿎은 자녀에게 거기다 다 화를 퍼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들에게 지금 부모는 지울 수 없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부모의 훈계와 책망을 통해서 자녀는 이 또한 나를 향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다, 사랑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아이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지금 내가 매를 맞고 있지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꾸중을 듣고 있지만 이것 또한 듣고 보니 정말 나를 향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다 라는 것이 아이의 가슴 속에 느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을 해서 체벌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절대로 아이의 마음속에 상처로 남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을 깊이 깨닫게 하고 반성하게 하게 한 이후에는 변함없는 부모님의 넘치는 사랑을 자녀에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사랑이다 라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녀의 훈육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대 속에 참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성장한 저와 또제 나이 이상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뭐 모두가 다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만 적지 않은 분들이 부모님을 떠올릴 때 애증의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애증이, 사랑과 증오가. 부모에게 사랑하지만 반면 너무도 아픈 기억이 많아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이지만 더 다가가기가 어려운 깊은 골이 패여 있는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이 어려운 시대에 배우지 못하고 그냥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이 하나의 일념으로 그렇게 가족들을 꾸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숙한 어떤 지식을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살피고 그들을 건사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인정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은 상처가 계속 되물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모두 용서되고 용납되고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더큰 은혜를 주십니까? 어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그 기본적인 관계도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뭘 어떻게 그 사람을 더 이렇게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맺힌 것을 풀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깨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큰 분노는 벌을 들어올린다. 왜냐하면 만일 내가 구출한다면 그리하면 너는 다시 반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또한 가지는 크게 분노하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형벌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잠언에 이렇게 반복되는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분노에 대한 거예요. 분노에 대한 잠언 역시 지난주에도 이 분노에 대한 말씀 드린 것 같은 분노에 대한 잠언 역시 자주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주 아주 지혜롭지 못한 대표적인 죄성이 분노예요. 분노.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 분노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노의 사람. 자주 화를 내는 사람, 화를 낼 문제가 아닌데도 언제나 이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화를 낼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건드리면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그냥. 그는 어리석은 자요, 악인이라고 잠언은 정의합니다. 그 이유는 분노의 사람은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과 고통을 끊임없이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사람은 언제나 그 보응을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사람에게 벌을 받게 된다.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징벌이 그에게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분노의 사람을 좋아하고 그와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화가 나면은 눈이 확 돌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그 사람하고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모르니까 결혼을 한 거죠. 연애할 때는 절대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이게 두 얼굴의 사나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분노만 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리는. 그러니 어떻게 그 분노의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잘 화를 내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사업을 하고 뭐 어떤 일을 같이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분노의 사람은 자기 분노의 원인을 철저하게 스스로 규명해 봐야 합니다. 전에도 이 잠언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모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분노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이렇게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이 쓴뿌리들, 이 상처들, 이 분노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다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평생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이 부분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깊이 만져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사람은 반드시 그 분노가 폭발하게 돼 있어요. 마그마가 있으면 결국 분출해서 용암이 화산이 터져버리게 돼 있듯이 그 속에 그것이 있으면 언젠가는 이게 터져나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분노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노 때문에 직장도 잃고 가족도 떠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게 된 그 사람을 우리가 거기서 건져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또 건져내야 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 얘기는 또 화를 내고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일이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분노로 어떤 일들을 그르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그를 그 문제로부터 도와주고 건져내는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잠언이 말씀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를 도와주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의 사람, 알코올 중독자든지 마약에 찌든 사람이든지 노름, 도박에 빠진 사람이든지 자 이런 분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쉬 벗어나기 어려워요. 이런 홀릭에는.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분노의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 분노로 반복해서 자기 인생을 그르치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될 터인데 그런 자를 돕는 일은 무의미한 일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두 가지의 경우에 사람의 마음에 누적이 됩니다. 하나는 부모로부터 부당한 징계와 폭력, 폭언에 어릴 때로부터 오래 노출이 되어서 성장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아이가 자라게 되면 분노가 그 마음속에 누적되게 됩니다. 복수심과 증오가 그 영혼의 바닥에 깔려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특정한 사람에게나 혹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나 혹은 자녀나 그 억제되었던 분노의 감정이 표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가운데 부모를 통해 적절한 징계와 책망과 훈계를 전혀 받지 않고 자라게 되는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제 멋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아무것도 누가 제재하거나 타치하지 않고 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자란 사람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게 됩니다. 분노를 쉽게 내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분노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작용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인간이 가진 죄성까지 더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거듭나게 되었다면 성화의 도상에서 그런 자신의 일그러진 과거 속에서의 상처와 아픔과 결핍을 정면으로 대면해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이렇게 피할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본 모습을 정면으로 대면하면서 자기의 추악한 죄악을 직시하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제가 이런 자, 이렇게 깨어진 자입니다. 이렇게 이 분노의 감정이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여전히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이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입니다. 어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를 닮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분노가 얼마나 강력한 쓴뿌리가 되는지를 정직하게 깨닫고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 가만 놔두면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절로 해결되지 않아요. 자기의 그 정체와 대면해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분노가 얼마나 다스리기 힘든 문제라면 그를 그 분노로 인해서 그가 자초한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더라도 그런 일이 반복될 뿐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는 쉬 고쳐지지 않는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또한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주의 긍휼과 자비로 고쳐 나아가야 될 문제이고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 원래 내가 이래. 그러니 당신들이 알아서 그냥 참고 살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점점 그 죄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거듭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내 자신이 분노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나의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깨달아서 부디 이 모든 분노의 근원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한 게 있죠.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분노가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생각하면 그냥 막 이 혈기가 올라오는 거죠. 그 사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인간,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내가 그 사람 용서하나 보자. 이게 분노의 씨앗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언제나 내 안에 분노를 다스려주기를 주를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문제들을 치워놔야 되는 거죠. 이제 하나하나. 내 안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분노의 스위치가 켜지는 이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분노의 정체를 알고 애통해하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지체에게 우리는 언제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연약을 이해하고 또 그에게 분노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권고하고 지도하고 권면해 줄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쉬 분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자, 자기 안에 분노가 있고 그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도무지 그 분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 분노로 자기 인생을 그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지혜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 멀리하라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겁니다. 계속 그 일이 반복될 테니까. 아무리 우리가 건져내도 그 사람은 또 계속해서 그 문제에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꾸 화를 내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 영혼까지 망가져요. 그 사람의 분노로 계속 우리가 자극을 받아요. 우리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분노를 가지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는데도 계속 분노해요. 분노하면 남는 것은, 생겨나는 것은 후회밖에 없거든요. 후회밖에. 내가 또 왜 그랬을까? 그런데도 계속 분노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분노로 자녀를 징계하거나 체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고 언제나 분노로 일을 그르치고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받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그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 공동체 언제나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분노의 감정이 없는지를 살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있다고 감지가 될 때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풀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감정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내 안에 분노의 감정을 누적시킨 그 원인을 깊이 생각해서 그 원인을 자꾸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그 분노가 점점 옅어지게 되는 거죠. 주의 은혜로. 그러니까 분노를 일으키는 그 요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직도 나에게 사랑이 부족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심에 대한 감사가 내게 부족한 것이구나. 길지 않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용납하고 더 섬기고 주의 지혜와 명철로 자녀들을 잘 기르고 온유함과 선행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 안에서부터 모든 분노의 감정들을 몰아내고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